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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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에게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잘 안 되죠? 저 보고 하실 땐 되는데 옆에 보고는 잘 안 되시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하신다는 말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네 단어로 요약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 병, 이, 어가 되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그러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 5천명을 남자만 5천명 그러니까 뭐 7천명 8천명 됐겠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다. 또 다른 사건에 우리가 좀 또 다른 사실들에 우리가 조금 눈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어디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때가 저물 때에 혹은 날이 저물 때에 영어로 보면은 늦은 때에 늦었을 때에. 배경 자체가 벌써 심상치 않죠? 빈들, 아무것도 없는 들이고 시간도 늦었다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들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5천명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5천명, 7천명, 8천명이 예수님 설교하실 때 모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먹을 때가 됐는데 그것은 빈들이었고 시간이 벌써 늦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 각자 알아서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더치페이 이렇게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네,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3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가서 사먹게 하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의 빈 마음, 빈 인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니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누군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주 고상한 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빈 마음, 빈 인생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내가 해결해줘야, 내가 도와줘야 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면 야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할 부모는 제가 여기다가 없다 이렇게 적었다가 줄 이렇게 치고 적다 이렇게 적었어요. 적다. 아니 그러는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서 목사를 찾아왔는데 목사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성도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네,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러시겠죠? 사랑은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사랑하신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부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 3개월 훈련 받잖아요. 그때 진짜 집 생각 많이 나거든요. 진짜 집 부모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 밤마다 그냥 이렇게 엄마, 어머님의 목소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군가 부르면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훈련이 끝나면 가족 첫 면회를 합니다. 첫 면회. 그때 이제 저희 가족도 음식이 만큼 싸갖고 와요. 막 먹을 뭐 이제 별로 재미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그게 어머니 아빠지 이제 그 3개월 만에 처음 뵀는데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뒤돌아서서 가족이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툭 안으시고는 처음 제가 안겨본 것 같아요. 너무 무뚝뚝하신 분이시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돌아 먼저 가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누가 따라오든지 말든지 먼저 막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이 거기 뭐 이래요. 따라와 그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뒤돌아서서 가시는 아버님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시는구나. 처음 봤어요. 남편의 처진 어깨가 보이면 아내의 쓰라린 가슴 아리가 보이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쌍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좀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린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거죠.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15,000불쯤 된답니다. 15,000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이 돈을 얻어오겠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도 일리는 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지금 그 빈들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자들 보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얘기는 예수님 인생이 사랑만 가지고 됩니까? 뭐 가슴 아파하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38절에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서 보라. 제자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눠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말이 딱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냥 못 박히듯이 박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있는 것을 세워보아라.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저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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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보라. 하나님 저는 200데나리온은 없지만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24시간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 30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이지만 아직 그래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은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없는 거 보면서 살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만 생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에게 없는 게 천재예요. 한번 세보세요. 없는 거 세면 뭐 셀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신기한 게 있는 것을 세기 시작하면 그것도 천지입니다. 이상하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597년 선조 30년 조선을 침입한 일본 수군에 의해서 조선은 일촉,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풍전등화. 어려운 말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 풍전등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일본한테. 그러다가 일본 수군하고 결정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부산 근처죠. 칠천량 전쟁에서 대패하죠. 그리고 겨우 남은 배가 12척. 그때 일본 수군이 드디어 남해를 돌아 서해를 통해서 한양을 치면 조선은 끝나는 겁니다. 서해를 돌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장군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순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다 들어보신 이야기죠. 드디어 조선을 나는 접수하리라.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리라. 일본의 그 막강한 수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순신은 백의 종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러다가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이 남해로 파견이 되죠. 그때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12척. 다 모아야 13척.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곳에는 330척, 또 어떤 곳에는 130척. 그게 일본 배의 숫자였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전투였어요. 수군의 일부는 도망갔다. 1579년 9월 2일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적었다. 이날 새벽에 베설이 도망갔다. 선조는 수군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바다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육군에 집중하라. 그때 이순신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신에게는 잘 됐나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어 다하여 다 싸우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적었을까요? 저는 전선 12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기적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게 없는 것으로 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없는 것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해봐야 내 인생이 뭐가 변하겠어요? 있는 것을 봐야죠. 그러면 없는 것이 하나도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있는 것으로 살면 되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게 통찰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손이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손이 있잖아요, 손이. 하나님께서 제게 손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못 보고 빈 것만 보니까 이게 빈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곳은 빈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이곳은 빈들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빈들이라고 그래도 거긴 빈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빈들 같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주님이 계시면 빈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는 우리의 손이 다 비어 있어도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로 구걸하는 거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나는 돈 없다 말해.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없는 거 참 많아요. 저도 알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없는 것 생각하면 절대 우리 인생에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내 손이 비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내가 빈 것이지 우리 주님이 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절대 빈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절대 내 인생은 빈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있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내 인생이 아무리 빈들 같아도, 내 인생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